계속해서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37장에는 부살렐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대로 지성소 안에 놓일 언약궤와 또 성소 안에 성물인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성소 바깥 성막들에 있어야 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앞쪽에 놓여 위치했습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잡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성막들로 들어서면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여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단과 번제단에 드렸던 모든 희생제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제물을 들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어 8절을 보면 성막 기구 중에 성막들에 놓일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물두멍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회막 곧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성소 입구에 놓여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하기 전에 정결례로서 손발을 씻기에 물을 받아 두는 기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화제를 하나님 앞에 사르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에 묻어있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인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짓는 죄와 허물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화제를 사르는 행위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있는 먼지를 씻어 부정함을 제거했듯이 우리 역시 먼지처럼 묻어있는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9절에서 20절에는 성막들 사면에 세마포 포장을 치게 하여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마포로 포장한 성막 울타리는 성막을 세상과 구분짓는 담이었으며 또한 죄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침입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성막 울타리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세상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세상 어떤 원리나 관습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살펴 세상의 원리나 관습을 쫓거나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이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총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에 따르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나 되었는데 무게가 무려 1200kg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 1775세기였는데 무게로 치면 3420kg 정도였고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2407kg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성막 건축에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곳에서 나올 때 빈손이 아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제작의 결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막 제작에 있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명을 받들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는데 모세의 명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시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심판받을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에게 지시했다면 그들이 지은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더욱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도자의 말을 따르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도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범죄를 저리찌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를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고스란히 성막을 대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 감사와 헌신이 마땅히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모든 상 가운데 형통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